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4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그분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하게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꾸짖고 격려하되 참을성 있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르쳐라.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참고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맞는 선생들을 많이 끌어들일 것이다. 그 선생들에게서 그들이 근질거리는 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하여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질 때가 되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야 할 경주를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의의 월계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그날이 오면 공정한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려 온 모든 사람에게도 씌워주실 것이다. 그대는 되도록 빨리 내게로 오도록 하여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내 곁에는 누가만 남아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내 일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그대가 올 때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지고 오너라. 구리 세공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몹시 괴롭혔다. 주께서 그가 내게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대도 알렉산더를 조심하여라. 그는 우리의 가르침에 몹시 반대하였다. 내가 처음 재판정에 섰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죄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완전하게 선포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의 공격에서 구해내어 안전하게 당신의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오네시보로 집안에 문안해 주어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 드로비모는 병이 나서 밀레투스에 남겨두었다. 서둘러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하여라. 으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자매가 그대에게 문안한다. 주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
Oh, thou blessed rock of ages,
rock of ages, I am
trusting now, dear Lord, in thee,
dear Lord, in thee, I'm trusting.
Keep me till my journey's ended,
journey's ended, keep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the storm clouds gather,
keep me
till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Come shining through the shadows.
Keep me till my work is over.
My work is over. Keep me
till I bid this world adieu.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my journey is completed.
It is completed, Savior.
And there's no more work to do.
No work to do, O blessed
Savior. Guide my weary spirit.
Weary spirit to that
happy land beyond the blu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44장.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 문 안에 앉을 수가 있다. 왕은 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귀와 성소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 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은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에 벌을 받게 하겠다.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성전에서 시중 드는 일들을 맡아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나 주 하나님은 말이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으며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맡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하고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허리에도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띠를 동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들에 있는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내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백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다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일반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 속하는 처녀나 또는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줘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하여준 법대로 재판하여야 하며 내 모든 성례를 지킬 때마다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때에는 제사장이 제 몸을 정하게 한 다음에도 이례를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몫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그들은 곡식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베라에 바친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온갖 종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 바친 온갖 제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들 가운데서 저절로 죽었거나 찢겨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증거를 가진 삶입니다. 1절, 2절, 4절, 5절 증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엘렌코스라는 말로 노출시키다, 밝히 드러내다 라는 의미와 함께 증거, 시험, 확신 등의 의미를 가진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나 2절, 4절, 5절의 증거는 마르티레오로 마르티스, 법적 증인, 목격자, 순교자에서 온 말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다, 증인이 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22장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하는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의 목격자로서의 확증을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확인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건의 목격자만이 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고 증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버리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이러한 원인들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바칠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에 했고 또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삶의 경험 속에서 증거를 소유한 자,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다가 생긴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소유한 자가 오늘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2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겁니다. 창조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삭막한 절망의 함정 속에서도 말씀만 있으면 하는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있고 또한 그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머뭇거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4절의 말씀.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오늘 역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충분히 이스라엘보다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나은이라는 말은 향상성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점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꽃 같은 연약한 기도의 고백을 드리면서 의무에 매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제사를 가인보다 나은 제사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예수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은 날마다 향상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이 없이는 더 이상 삶의 의미조차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 향상을 가져오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가 죽더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그래서 결코 후대에 무익한 존재로 남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는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이죠.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천국으로 옮기우기 전에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다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경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육신에 있는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로마서 8장 5절에 7절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질을 쓰매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의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고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는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내세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삭막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려고 하는 율법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가진 삶, 천국을 가진 삶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에 이를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곤고를 기쁘게 감당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역시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깨끗하고 경건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도덕적으로 악한 모든 것은 미워하는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속성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악하거나 악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어떤 죄라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완전한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이 악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음은 하박국의 한 말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 1장 3절.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5편 5절. 사람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죄라도 하나님께는 큰 죄입니다. 자기가 가진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은 진흙탕 속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러운 것을 더 싫어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미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그 깨끗한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이미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의 족쇄에서 자신을 멀리할수록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미워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도 죄를 미워했기 때문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을 불로 멸망시킬 것도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5절.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 11장 2절.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그를 본받으면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성도란 다름 아닌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도입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많이 설교와 글의 제목이 된 주제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여기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열렬한 애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가장 고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사랑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공의하시다라는 구절을 자주 보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거나 아니면 공의하시다라는 구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은 바로 이런 사랑의 속성에서 나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다른 속성도 그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지혜롭다는 점에서 사람의 사랑과 대조가 됩니다. 때때로 사람은 맹목적인 열정이나 어리석은 것에 심취되어 행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지혜가 늘 그의 사랑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은 항상 우리의 최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9절.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 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고귀한 사랑이 다음 구절에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멀리 떨어진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진실로 이런 사랑은 인간의 잣대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틀림없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되는 그의 용서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히스기야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를 돌보는 하나님의 섭리는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집을 주겠다는 약속도 그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가 자비를 베푸시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은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자비와 은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치는 구절이 많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